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성경적 효도와 교육, 그렇게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적 효도와 교육.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을 첫머리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역사, 교회에서 섬기는 역사, 또 교회의 복음의 활동,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차례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끝장이 되는 6장 첫머리에 있는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성경적 효도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자녀들의 교회적 삶 속에서 얻는 효도가 어떤 것인가? 또 부모는 다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은데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 철학은 어떤 것이고 목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주 짧은 사절 속에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에베소서 교육 속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음성과 또 깨우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은 마땅하니라. 그 말입니다. 마땅하니라. 그런 거로 이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났음에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원입니다. 어버이는 근원입니다. 그런 거로 근원을 떠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흩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느냐, 양육이라는 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보장하시는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자식인들 부모 공경이 마땅한 일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교육이 없이는 저절로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든지 어른들의 역사이든지 아이들의 역사이든지 속에서 교육이 잘 되었느냐. 어른도 어른의 삶을 잘못 살아도 교육을 잘못 받았나 보다. 양육이 잘안 되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아, 쟤는 교육이 잘 되고 있구나. 쟤는 좀 교육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들 나눕니다.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로 나누는데, 이 소년기의 아이들 때가 가장 효도하는 때라고 합니다. 소년기는 자기 중심으로 살질 않습니다. 뭐든지 엄마 아빠. 뭘 하려고 해도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뭘 필요해도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가 웃으면 아이들은 따라서 웃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이 불편한 표정을 하시면 아이들은 왠지도 모르게 불편해지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뭘 좀 해볼 때, 아, 이거 처음으로 애가 키고 나서는 엄마 아빠를 유심히 바라본다 그럽니다. 아, 내가 키웠는데 이걸 우리 엄마가 봤나? 아, 내가 금방 뒤집었는데 이걸 아빠가 봤나?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뒤집었다는 걸, 자기가 걸음마를 띄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부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참 효성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자라서 청년기가 되면 학교도 다니고 사회적인 교육도 들어오고 보니까 엄마가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엄마가 아는 건 내가 다 안다. 영어도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우리 아빠가 그전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는 아니다. 아, 아빠는 이런 건 나한테 잘못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 중심의 이해와 부모 중심의 목표에서 자기 중심의 세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효가 시작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버리고 무심한 곳에 부모를 밀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세계를 더 굳게 붙들다 보니 부모를 떠나 살면서 부모와 더불어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면서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만 불효라고 하는 자리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 완전히 자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벌써 태중의 생명이 잉태되면 그날부터 남편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얘를 위해서. 당신도 좋지만 얘가 먼저. 그래서 부모가 돼서 장년기에 벌써 기울어들이기 시작하면 그 삶의 의미 전체를 자녀에게 두고 부모 쪽에서는 점점 멀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명제에 부딪히면 누구든지 철학적 빈곤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녀 교육을 잘하고 민족 교육을 잘해왔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과 답변에서 온 세계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최고다. 뭐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가정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 종교적 교육,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줄을 알아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 성경입니다. 먼저 느끼게 하는 것, 먼저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아버지, 나를 기르신 내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 곧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신관 속에서 세계관을 갖게 하고 가치관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최고의 교육 방법을 가졌고 최고의 결과를 얻고 있고 어디서든지 유태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아무리 크고 큰 힘을 가졌어도 유대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 앞에는 굴복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과 교육. 신앙이 떨어지면 효심도 떨어집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부부의 대의도 무너집니다. 사회적 질서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효도, 교회와 교육. 다시 반복해서 효도도 자녀 양육도 교육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이 대전제가 되느냐? 성경 교육이요. 곧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요. 곧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 생활 교육이 제일 앞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런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저런 직장에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 좋습니다. 마땅히 가질 만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 중에도, 어떤 소망 중에도, 어떤 여건 중에도 교회를 꼭 나갈 수 있을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부모를 향하여 기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뢰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판단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신앙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 자기를 찾아 세우시는 일은 천국을 붙드는 일이요, 이 세상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소유하고 또 유지하는 길입니다.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를 필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육에 대해 기회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회. 모든 기회는 교육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맞이하는 그 현실, 지나간 그 과정이 그냥 그곳으로 내팽개지고 아무것도 얻는 교육이 없다고 하면 그 역사는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고 퇴보하는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이루어진 가정 그것으로 만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기까지 사랑과 눈물과 땀으로 도와주신 어버이,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의 기대, 사회적인 모든 기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의 기회를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과 은총에 관한 감사와 소망과 함께 교육의 아름다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기회를 삼아야 하고 부모를 위한 효도의 기회를 또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절이 되면 야 좀 쉬자, 늦잠도 좀 자자, 아이고 오늘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좀 쉬고 늦잠 자고 편하고 맛있는 걸 좀 어디서 해먹고 구해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쉬었다, 휴일을 잘 즐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인 장막절이 오면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뜰러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은 휴일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명절 아닙니까? 아, 좀 늦잠도 자고 뭐 맛있는 거나 좀 이따가 해먹고 그러지요. 왜 아침에 일찍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 뜰러 가자. 아, 뜰에는 왜 가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다 이끌고 뜰러 나가서 장막을 치고 장막 속에서 그 명절을 지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은 집 놔두고 뜰에는 왜 와서 이 천막 속에서 지내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그러면서 장막 생활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뿌리를 드듬습니다. 유월절이 오면 자는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아, 오늘은 명절날인데 또 무슨 일입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양을 먹게 하고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따라 모두 모여서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서 죽음의 능력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덮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옹그러이 살아서 홍해를 건넸단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명절날이다. 그래 편하게 놀아라. 그래 늦잠 네 마음대로 자라. 네 가진 것으로 먹고 네 있는 것으로 누려라. 아,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졌어도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그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이나 예나 다름없는 유대인의 교육이요, 세계 제1의 교육이요, 세계 제1의 양육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닥친 환란을 이기고 이렸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을 사용하여서 자녀를 교육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시선과 교육을 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이 그 인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에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넌 것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창이란 요단 강을 발을 디뎌 건널 때에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 속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궤를 메고선 그곳에서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취하여 열두 돌을 거기 두고 또 건너간 저편 언덕에서 다시 열두 돌을 메어다가 여기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그때그때 잊어버리고 기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기념해야 합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르게 기념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바르게 기념해야 국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번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구속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십자가를 좋아해서 목에다가도 걸고 또 이렇게 옷에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만들어서 답니다. 이건 무슨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리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으니 아 내가 누구보다 더 금으로 크게 만들어서 내 목걸이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뽐낼 만하다.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상징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상징을 잘못 가리켜서 아이들에게 더 굵은 금십자가를 아이들에게 더 큰 고가의 그 거룩한 상징을 기념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에 세운 십자가이든지 뜰에 세운 십자가이든지 지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이든지 그 상징은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나 스스로 죄인의 자리를 떨쳐버릴 수 없고 나 스스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사 죽어야 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셨나이다. 그 은혜를 내가 예수 믿고 알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징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를 보러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의 상징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경건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경건입니다. 예배 중심 속에 경건이 없고 혹 자랑만 있고 광고할 것만 있고 뽐낼 것만 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 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아, 제가 뭐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은퇴 목사회 모이면 거의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460장 찬송 첫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마지막 찬송은 434장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 제가 5살 때부터 저 중국에 살면서 오늘까지 반복해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 매일 이 찬송을 부릅니다. 매일 부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내가 내일 또 눈을 뜬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반복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내다본다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반복해서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찬송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만날 신교육이 되어야 하는 줄로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 학설이 자꾸 나옵니다. 새 철학이 나오고 새 신학이 나오고 새 예배 모범이 나오고 새 찬송이 나오고 새 성경 공부가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늘 되짚어 느끼고 그리고 그 일깨우심에 항상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와 삶의 정신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일깨움을 받으면 그에게 빌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약속의 축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잘 댕겨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을 신앙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학교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되고 그 사회 여건과 능력과 그 조건들이 다 유익한 것이 되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효도의 길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리면 자녀 가르치는 길도 놓쳐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맨날 새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반복해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반복해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를 또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안타까운 건 이 찬양대들이 맨날 새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믿음이 부족한 찬양대입니다. 맨날 새 곡만 찾아요. 맨날. 새 곡을 그냥 한두 시간 연습했다고 그게 금방 멋진 곡이 되느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20년, 30년 부른 걸 새로운 감동 속에서 한 두세 시간 다시 기도하면서 반복하면 아 꿀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보약 같은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 저거 언제 했던 찬송 또 하네. 아 지휘자가 실력이 없나 봐. 뭐. 아니야 지휘자는 실력이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못 따라온대. 그럼 맨날 새거 쉬운 곡만 찾고 뭐 적당히 그냥 해도 이건 새 곡이야. 개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도한 건 써먹었다고 다시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만날 새롭게 들이댈 게 있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또 고마워서 헨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자식을 기를 능력이 무식하고 무능해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만날이죠. 만나라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고맙고 교회가 기쁘고 고맙고 한 번도 만나서 짜장면 한 번도 못 사준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난 절대로 헨리어화는 다시 안 한다는 아주 똑똑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안 한대요. 자기 설교를 한번 조사해 보래요. 똑같은 설교 한 거 있나 없나. 난 내 평생 절대로 안 한대요. 맨날 새 거로 먹인대요. 그래서 은혜가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맨날 자갈 삶은 거예요. 자갈 삶은. 자갈 삶으면 뭐 나오죠? 아무것도 없죠. 나오는 게 있어야죠. 왜? 기도를 안 했거든. 은혜를 못 받았거든. 은혜를 못 받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설교가 맨날 세금은 뭐합니까? 영어로 하면 더 높은 수준이 됩니까? 불어로 하면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실력이 다 떨어졌나 보다. 아직은 작년 어버이 주일에 한 설교 금리 또 하네. 한설교 또 할 때에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은 설교를 다시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아 이 목사님은 만날 했던 설교 또 하니까 저 말씀 할만할 거야. 그래요. 저는 만날 했던 소리 또 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4절에 가서는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한번 다시 느껴봅시다.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네요. 언제나 엄마들이 좋은 건 다 내가 한다.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이거 엄마가 해준 거야. 맛있지? 맨날 엄마가 그러다가 뭐 싫은 소리를 하려면 아빠가 시끄러우면 야단쳐. 거의 99%예요. 너 아빠한테 혼날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엄마는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 엄마는 안아주는 사람, 엄마는 젖을 주는 사람, 엄마는 밥을 주는 사람, 아빠는 야단치는 사람. 근데 우리 아비들이 되게 그 파도에 밀려요. 와이프 얘기는 남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밀려요. 돈 벌다 주고도 밀리고. 아이들하고도 못 놀아요. 사랑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아비들이에요. 그러나 아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자식이 자기 것인 줄 알 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줄 알 때 자식을 노엽게 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옛날 얘기를 하나 꺼내오면 대개 부모들은 지가 좀 잘난 줄 알고 아, 잘났죠. 그럼 어린 아이보다 좀 잘났겠죠. 부모가. 그렇죠? 아버지가 조금 잘났을 거예요. 나중에는 뒤져도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하늘천, 하늘천 똑바로 읽어. 따지. 따지, 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냐? 아, 작죠. 아버지보다 아들 소리가 작아야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못난 놈. 아, 그럽니다. 예,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밀어내는 어머니의 아주 교활한 방법 때문에 이 아비들이 아주 손해를 많이 보면서 자식들에게 인심을 잃습니다. 사실은 아비들이 자녀에게 인심을 잃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더 바라지요. 사실은 더 감싸지요. 그러면서도 좋은 꿀 같은 얘기는 다 아내가 받아 잡수고 그 거칠고 민망하고 그런 건 다 아버지 편에 돌려서 그렇게 해서 교육 방법을 어머니들이 삼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추 안에서 양육하고 자식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는 일은요, 한평생을 두고 자식들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추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르는 것처럼 기르라. 그래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교육하려고 그럴 때, 내가 자식을 좀 책망하려고 그럴 때, 여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줄 알고 자식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을 해라. 우리 그전에 동양 법에는요, 할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못 나무랍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자식 종아리를 때리다가도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얼른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의 예입니다. 하물며 그렇거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교육 현장에 내 모든 가정 현황에 내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면 절대로 자녀를 억울하게 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효도와 성경적 교육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을 항상 의식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자식을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부모를 의탁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하면 효도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교육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의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잃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아버지는 어느 날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들에서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메가드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 효도, 기도가 있는 교육.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